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오늘도 세계 소식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과 북조선도 서로 전쟁을 겪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일본, 중국과도 전쟁했던 역사가 있죠. 오늘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전쟁을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휘말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며칠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대해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원하지 않아도 적국의 군인들을 죽여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군인이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전쟁은 지는 쪽뿐만 아니라 이기는 쪽도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고아나 과부가 생기고 재산이 파괴되는 등 아주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임무 수행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하거나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을 직접 명령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쟁 자체를 금하시지는 않으셨네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고 원하시지 않나요?
사사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히려 정당하게 싸워야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6절,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왕이 없는 사사시대 때부터도 외부의 적들이 침략할 때에 사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셔서 그들에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 맞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투를 해야 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공격하는 모든 나라를 전쟁으로 물리치도록 항상 도와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의로운 나라와 민족의 편에서 함께 싸우셨다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잘 생각해보니 이스라엘도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시대에는 외부의 적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경우도 많았잖아요. 단순히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도 살펴볼까요?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적들의 침략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를 잃어버릴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침략해오는 다른 나라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라 정의로운 목적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전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의로운 전쟁은 과연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큰 싸움을 하는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한 전쟁만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더 크고 올바른 것을 유지하거나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쟁만이 정의로운 전쟁이겠죠.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쟁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가 피해야 할 전쟁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의로운 전쟁이 되려면 전쟁의 이유와 전쟁의 방식 모두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의 땅과 소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바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어떤 반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공인된 자격 있는 정치 지도부에 의해서 선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 나라의 정식 지도자가 아니라 일부 단체나 개인이 전쟁을 선포했다면 그것을 그 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전쟁을 걸어오는 상대 국가의 동기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나의 국가는 거기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강도질을 했다면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거네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라를 예를 들면 낫겠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보라고 그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논리가 언제나 정의로울 거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처벌하여 정복하라고 하셨다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기독교를 믿게 만들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한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전쟁하려는 목적입니다. 단지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죠.
네, 하지만 굳이 전쟁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모든 수단을 충분히 시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하죠.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전쟁을 즐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일들을 비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쟁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더 큰 파괴나 살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폭력을 사용해야 하죠.
이미 항복한 조건을 의미 없이 고문하거나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의로운 전쟁은 단순히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군인이나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적국의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마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면서 정의를 짓밟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세 번째는 살육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거나 회복시키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공격한 국가의 악한 목적이 제거되었다면 전쟁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사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 없는 정의로운 전쟁에 참여해야 할까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성경에는 정의로운 전쟁이 분명한 경우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 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의로운 전쟁일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32장 6절 7절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은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위한 전쟁이 한창일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하던 모세는 이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는 몇몇 부족들에게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당하고 올바른 가치 위에 세워졌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겠죠? 정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일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악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완성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적과 과정, 방법이 정의로운 전쟁이라면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거네요.
하지만 내가 속한 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나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났노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한 일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당시 로마 정치 지도부가 핍박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네요.
네,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걸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 사람 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적군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닌가요?
정리하면 그 사람의 주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폭력은 안 되고 전쟁도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정의로운 전쟁에 참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원수들이 마구잡이로 우리를 죽이더라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아닌가요?
그러네요. 잘 생각해보니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였네요.
이제 두 분 모두 성경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폭력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를 죽이려는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하신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전쟁을 안 하는 것과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나옵니다. 잘못된 핍박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맞서 싸워서 죽음을 피한 사람도 있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역사적으로 믿음의 본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악한 세력을 물리쳤다는 말씀은 분명히 정의로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억울하게 핍박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비폭력, 무저항주의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싸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힘이 없거나 적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길 수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믿음의 자세라는 뜻이죠.
전쟁은 결국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때로는 믿음을 위해 힘을 내려놓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폭력은 오히려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 그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악의 지배를 받는 거죠.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수나 증오심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만 전쟁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을 소망하게 되는데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전쟁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의 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아주 큰 문제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정의롭고 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만약 악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묻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북치른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김보명,
김설희입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에 따라 하루 일과를 확정하거나 조정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는 무척 중요하죠.
맞습니다. 비 예보가 있으면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우산을 챙겨야 하죠.
재미있는 야외 활동이 있는 날 비 예보가 있으면 마음이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일기 예보까지 하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여도 인생에 대한 예보는 없어 우리는 날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세상에서는 매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불행한 일을 겪는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면 풍량이 점잖게 되는 기적을,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한 기적을 소원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 게 보통의 상황이잖아요.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의구심을 품거나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함께 나눌 룻기는 기적이 아니어도 회복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독일의 문어 괴테는 룻기를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라 극찬했습니다. 룻기는 재수견에 오른 대로 살아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룻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더니.
룻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군요. 룻이 나오미를 따른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그럼 사사시대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시대 정신과 다르게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인데 어두운 사사지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빛이 되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잘 경청하겠습니다.
룻기를 나누기 전에 룻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은 룻기밖에 없습니다.
이방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대의 대상이었는데 성경의 이름이 룻으로 정해지다니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매우 파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룻은 우정, 만정, 원기회복,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게 했고 룻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가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목사님, 사사시대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그래서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재앙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의 백성을 돌이키시고 주변 사람들과 내부의 적을 동원해 징계하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안타깝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흉년이 임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추측이 됩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정도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빵집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빵집인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멜렉 가족은 이민을 결정합니다. 룻기 1장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엘리멜렉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기근이 해결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이민을 갔겠네요. 그런데 목사님, 모압은 이스라엘과 꽤 관계가 깊은 민족이죠?
그렇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이 근친상간하에 비롯된 족속인데요. 출애굽 때 길을 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해 심판이 임했던 아주 악연도 있는 민족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억압한 일도 있었죠.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위험했을 텐데 그만큼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정말 청청벽력 같은 일이네요. 가장이 죽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캄캄했겠습니다.
그렇죠. 큰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이제 부인인 나오미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홀로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요. 룻기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기울어진 가세를 아들들의 결혼을 통해 회복해 보려는 희망을 갖고 결혼을 추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아 남편은 죽었으나 식구는 늘었고 두 아들이 자녀를 낳으면 식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에 대한 작은 희망도 오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룻기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상에, 흉년으로 고향을 떠난 것도 비극인데 이민 간 곳에서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 가부 셋만 덩그러니 남았군요.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저 같으면 삶에 대한 의지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또 닥칠지 모를 비극에 대한 불안이 턱 밑까지 조여오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미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도 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가장 곤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오미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사시대임을 생각했을 때 그 가정 안에 있던 어떤 문제들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습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나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은 것 등이요.
그런데 성경은 비극적인 원인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비극과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5년 중 추측과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워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연속된 비극으로 절망과 가난과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중에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라도 알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욥의 절친한 친구들도 고난 중에 욥을 정죄하기 바빴지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힘든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나오미는 절망만 할 수 없었고 가장으로서 집안의 위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드디어 고국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빵집 베들레헴에 빵이 다시 생겼다는 거죠. 사실 나오미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비극적인 일로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이 처한 힘겨운 상황에서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믿음도 성장하고 삶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두 며느리들과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찾아 나서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아지고 열리게 될 것임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모압 땅은 나오미에게 많은 것을 빼앗은 곳이기에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나오미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며느리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몸소 경험했기에 며느리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친정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며느리들이 죽은 남편과 자신을 선대한 것이 너무 고마워 희망 없는 미래를 젊은 며느리들까지 살게 하는 게 마음 아파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룻기 1장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시어머니의 권한으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해주는 것은 감동이면서도 슬픔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제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과거에 묻고 새 출발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늙고 홀로 된 자로서 봉양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려고 한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말합니다.
며느리 룻이 베푼 사랑의 행동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베푼 인애도 생각해보니 참 대단한 것이었네요. 자신의 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감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딸들아 라고 며느리들을 부르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인애를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인애를 베풀면 인애의 원조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인애를 베푸십니다.
아멘. 인애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강권에 며느리들의 반응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의 말을 합당하게 여겨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입맞춤까지 하며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들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평생 함께 살며 보살피겠다는 것이네요. 참 대단합니다. 그동안 거부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네요.
나오미가 여호와를 섬기는 시어머니로서 이방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경경해왔는지 느껴집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자신의 노후만 챙기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달래면서 다시 돌아가라 설득했습니다. 룻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신은 늙어서 며느리들에게 줄 아들이 없고 재혼의 아들을 둔다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정리하려 하는군요. 며느리들을 보내기에 굳게 결심한 모습입니다. 함께하면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고까지 하니 며느리들도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오르반은 설득이 되었고 울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서류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시어머니의 강권에 오히려 룻은 더 강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오르바를 성경은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한 결심을 깨닫고 그에 순종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공궁에 빠진 늙은 시어머니를 놔두고 떠날 수 없었던 루스의 마음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르바도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한 번 더 룻을 선택하면 돌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인들에게로 돌아가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의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혼식 선서가 생각납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비장함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백이네요.
그렇습니다. 루스의 예상치 못한 선택과 굳은 결심에 오히려 나오미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친정과 조국과 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삶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루스의 굳은 결심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만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네, 루스의 대답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심을 말하죠.
그렇군요. 루스의 결단은 시댁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그 이유가 있었겠네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안에서 결단을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룻은 그동안 모압에서 그모스 신을 섬겨왔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산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말이 거칩니다. 나오미가 이랬다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선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고 며느리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재혼의 길을 터주고자 한 인격적인 시어머니를 보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군요.
자신도 연약한 신세지만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 강한 자로 서기로 헌신한 것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인애요 사랑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애에 하나님은 룻의 인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인애가 또 인애를 낳고 있는 감동적인 모습이네요. 그러면 인애를 향한 룻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인애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전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면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스며들게 되지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과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성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생각납니다. 폭력과 살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했던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지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우리의 성품, 행동,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몰골도 그래했지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생소한 이방 여인만 곁에 있어 알아볼 수 없었고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마을 사람들은 충격 속에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 했습니다. 나오미는 환희, 사랑스러움이란 뜻인데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 즉 슬픈 존재로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텅 빈 삶이 되어 희망이 없게 된 것에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사람들도 삶이 괴롭고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곤고한 삶에 대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탓하며 토로하는 것입니다. 나음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굉장히 많죠.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고 토로하는 기도이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고난당한 자의 탄식의 말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을 마무리하며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벌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에 온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추수 때는 1년 중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요. 넉넉하고 풍성한 때로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이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추수 때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여건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근 때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가정을 추수 때 돌아오게 하셔서 텅 빈 삶이 추수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를 통해 텅 빈 그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나오미 가정의 참담한 비극의 원인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비극과 고통이 임하는지 부분적으로만 알 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북조선이 왜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 되었는지도 부분적으로만 알 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절망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또 다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 가정의 생명과 풍요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극과 절망 속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남다른 연단 과정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나오미가 고국에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오미와 룻처럼 나의 연약함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애를 베푸십시오. 인애의 원조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룻기는 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 약속의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던 사사시대 때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들을 다 잃고 두 며느리들과 처량하게 남게 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 가정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시오. 절망적인 현실 속에 나오미가 고국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음을 알려주며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고 은혜 베푸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됨을 가르치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타향사리를 진심으로 딱하게 여겨 친정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미를 더 강하게 붙쫓았음을 알려주며 룻의 인애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삶으로 보인 하나님 닮은 인애의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가르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